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고속정 수척이 전날 걸프만을 거쳐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던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해군 호위함 몬트로즈함이 개입해 발포를 경고하자 이란 측이 물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측은 브리티시 헤리티지호가 정상적인 경로를 운항 중이었으며 이란의 나포 시도는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CNN과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도 미 당국자를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영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을 비롯한 외국 함정과 맞닥뜨린 사실이 없다고 현지 반관영 파스통신에 밝혔습니다. 또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긴장 조성을 위해 이번 일을 영국 측이 꾸며냈다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관계자는 자국 유조선이 영국령 지브롤터 해역에서 억류된 데 반발해 영국 유조선을 나포해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 유엔 대사들이 공동 서한을 통해 신장 자치구 재교육 캠프 철폐를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신장 지역 현안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함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사들은 어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감시 그리고 대규모 수용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구금에 우려한다고 밝히고 중국 당국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바첼레트 최고대표 등 국제인권 전문가들이 신장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수용시설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할 것도 중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서한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8개 유럽 국가들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대사들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반발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테러 분자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기관을 서방 국가들이 왜곡해서 비판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신장의 상황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로 소개할 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5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는 주한미군 평가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오늘 공개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한이 현재 화성 13, 화성 14, 화성 15 등 세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화성 14는 미국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화성 15는 미국 본토 전역 타격 가능으로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화성 14의 사거리가 6,250마일 이상, 화성 15의 사거리가 8,000마일 이상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월 화성 15를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차이완 총통이 카리브해 4개국 순방을 위해 오늘 경유지인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차이 총통은 귀국길에도 덴버를 경유하면서 미국에서 총 닷새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차이 총통은 전용기편으로 오늘 타이완 국제공항을 떠나기 앞서 담화를 통해 지금 타이완은 외부 세력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의 군사 외교적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안정을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이번 순방의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뉴욕에서 이틀간 머문 뒤 아이티와 세인트 키츠네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귀국길에는 미국 덴버에서 이틀 밤을 묵게 됩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차이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이 이례적으로 길다며 미국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 후보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후보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 유럽회의 의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여전히 당신들이 남길 원한다고 영국 의원들에게 말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정리하는 것은 영국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동결에 대한 국무부의 발표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발표한 전 세계 9개 핵 보유국의 군축 노력을 노력 평가서에서 북한은 최하위를 받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오후 사이에 북부 산지에는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 남부에는 오후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3.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급 화성 15호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한 미군의 첫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미한 동맹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북한이 현재 화성 13과 화성 14, 화성 15 등 세 가지 종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거리는 각각 3,418마일과 6,250마일, 8,000마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도발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화성 15는 미국 본토 전역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한 미군 사령부는 분석했습니다. 화성 15에 대한 미군 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올해 초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화성 13과 화성 14, 화성 15, 대포동을 북한의 대표적인 ICBM으로 꼽았습니다. 당시 국방백서에서는 화성 15의 사거리를 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분석했습니다. 2017년 7월과 11월에 북한이 각각 발사한 화성 14호와 화성 15호에 대해 한국군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북한이 추정 사거리가 최대 279km인 스커드 B와 C, ER 등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거리가 각각 최대 997km와 1287km인 북극성 E와 노동 등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미국 국방정보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인구 2,500만 명 가운데 6%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고 최대 30%는 예비 또는 준 군사 조직에 속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한미군은 또 북한 지상군의 70% 정도가 해군과 공군, 50%가 비무장지대로부터 96km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면서 미한 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근본적 상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아태 지역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인 미일 동맹의 강화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 관리들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과 이란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취임 후 처음인 이번 해외 순방 중 일본에 이어 필리핀과 한국, 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오는 17일 도착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 동결이 북한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미 국무부의 발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의사를 내비치면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동결이 비핵화의 시작점이라는 국무부 발표의 초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동의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의 방법이 단계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괄 타결식 비핵화인 빅딜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once North Korea agrees to abandon its arsenal,
북한이 핵무기 폐기와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면 미국은 상응 조치와 요구 사항들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국장은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선 그에 따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consistent in insisting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S. and North Korea.
협상의 진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치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과정으로 이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전에 부인했던 단계적인 비핵화 용어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특히 실무회담의 결과로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Now, as an outcome, an early outcome of such talks, I could foresee some easing.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폐쇄할 시설들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에 따른 제재 완화는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넘어선 조치를,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각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들을 테이블에 올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랭크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요구했던 빅딜식 일괄 타결에서 한 발 물러선 유연성을 북한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의 제재 완화 요구에서 물러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can't see North Korea agreeing to any deal, even a small deal, without at least
북한은 최소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떠한 작은 합의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실무 협상의 지속을 위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is insisting on easing of some sanctions as a precondi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를 요구할 경우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북 대화는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핵 동결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인 이달 중 재개될 예정인 미국 실무협상의 과제는 미국의 비핵화 해법인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two sides are so far apart on the details of denuclearization as we saw in the Hanoi summit. There are many very difficult technical issues, especially surrounding verification, that would have to be resolved in order to have a meaningful interim agreement.
세이머 전 조정관은 11일 격변의 한반도란 주제로 서울에서 한국 고등교육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봤듯 구체적인 비핵화와 관련한 미북 간 이견이 크며 특히 검증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많다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의미 있는 중간 단계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북한 핵시설과 관련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는 제한적 제안을 하며 대부분의 국제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스몰딜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시설뿐 아니라 미사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그 보상으로 북한의 경제 지원을 약속하는 빅딜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차만 분명히 했다는 게 세이모어 전 조정관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어렵게 재개되는 실무협상에서 이 사이에서의 논리적인 타협, 다시 말해 미디엄 사이즈 딜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ere is a logical compromise between the big deal and the small deal, a medium-sized deal, as Joe outlined. from the U.S. side.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시설, 핵분열 물질 생산에 대한 동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하루 안에 해제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변뿐 아니라 북한의 핵물질 시설에 대한 폐기는 가장 이상적인 비핵화의 첫 조치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시설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전례 없는 강력한 사찰이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역시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반대 급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 return, I think the U.S. has to offer some pretty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to North Korea in the form of sanctions relief, just as Joe outlined, and in terms of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trade and investment.
경제 제재 해제뿐 아니라 남북 협력 프로젝트 등 상당 규모의 경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토론회에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국무부가 비핵화 입구론으로 제시한 핵시설 동결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늘 검토했던 카드라며 다소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But then you have to ask yourself, what does freeze mean when we don't know where and how they're producing these weapons? Sure, we know what freeze means for Yongbyon.
북한이 어디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제조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동결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표는 동결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동결하고 어떻게 검증하느냐에 있다면서 영변 외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공적인 핵동결을 토대로 핵무기 해체와 반출로 이어지는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가야 하며 단기간에 이뤄져야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과 선대에 없었던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태에 만족한 채 중간적, 제한적 합의에서 멈춘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국의 위치를 더욱 용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if we were to end with just such an interim deal or a limited deal, the deal will not make a dent on denuclearization.
따라서 현재 언급되고 있는 동결에 있어 보다 엄격한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한적인 기간 내에 이행돼야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신고서 제출과 국제 규범에 맞는 검증이 동반돼야 북한과의 협상에서 과거 제네바 합의와 6자회담보다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세 차례의 미북 간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은 남겼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재개될 실무협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점진적 과정이 보다 효과적인 비핵화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조율을 통한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앨런 메카시 미 국무부 정부조사 담당 차관부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 나온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그렇게 평가된다는 겁니다. 메카시 차관부는 10일 미 CBS 방송의 팟캐스트에서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과 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카시 차관부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남한에 미군이 있거나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다 맞다며 과거 많은 경우 정권 교체가 미국의 목표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메카시 차관보는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것으로 믿지 않으며 아울러 미국이 합의를 어기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메카시 차관보의 이런 평가는 북한 관영 매체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달 열린 판문점 회동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특별한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빠와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그 맞다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메카시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보 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역할은 이런 정보를 정책 결정자들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할 뿐 반드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핵 검증 단계에서 미 국가 핵 안보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직 에너지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관리와 세계 핵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 기구는 핵폐기와 검증 역량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랭크 클로츠 전 에너지부 핵안보 에너지 담당 차관은 10일 북한의 비핵화 검증 단계가 현실화될 경우 비확산 검증과 핵폐기 역량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부사나 국가 핵안보국의 연구소 등이 기술 자문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츠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국가 핵안보국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우라늄 추적과 검증, 폐기를 시행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국가 핵안보국이 관련 역량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 결정자들이 기술 자문을 구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가 핵안보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는 창설 이래 전 세계 6,725kg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폐기했습니다. 특히 2017년 8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중국 당국과 협조해 아프리카 가나의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4개월 뒤인 12월에는 나이지리아에 있는 1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폐기했습니다. 클로츠 전 장관은 또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북 간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견해는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나라가 극단적 희생을 각오하고 핵 보유를 중요한 안보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추진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핵화 달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가 핵안보국 NNSA는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에 창설됐으며 핵폐기와 검증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관 내 국방 핵비확산실 DNN은 대량 살상 무기 기술의 세계적 확산 움직임을 추적하고 핵무기 원료를 폐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비확산 군축실 NPAC는 핵 검증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자원 보유와 신속한 배치, 검증 단계의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합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재임한 클로츠 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안보국장을 겸직했고 차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 무기인 미니맨 3 투사 등을 지휘하는 미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관으로 재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 무관을 지낸 클로츠 전 차관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공표한 것이 비확산 체계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츠 전 차관은 현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군사 협력을 대량 살상 무기 부문까지 확장시킬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전 세계 9개 핵 보유국의 군축 노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최하위인 F등급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C플러스 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비영리단체인 군축협회가 지난 3년 동안 미국, 러시아, 북한 등 세계 9대 핵 보유국의 군축 노력과 진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북한의 최하위인 F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군축협회는 10일 발표한 2016-2019 세계 핵 비확산과 군축 성적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평가기간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군축협회가 첫 평가를 실시한 2010년 이후 3년 주기로 이루어진 4번의 평가에서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마지막 평가였던 2016년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훨씬 더 발전했다며 특히 2017년에는 수소폭탄 실험 1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발사를 3회나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최대 6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핵 분열 물질을 생산했고 지금도 연간 6, 7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양의 핵 분열 물질을 추출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더구나 2009년 이후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핵기술 관리 항목에서도 낙제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 측면에서도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에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천명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을 아직 지키고 있으며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축협회는 북한 외 다른 핵 보유국들의 군축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2016년 평가 때보다 상황이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는 중거리 핵 전력 조약 INF 탈퇴를 이유로 C+ 등급을 매겼습니다. 3년 전 평가에서 양국 다 B등급이었는데 두 계단 하락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에는 B등급을 부여했지만 보고서는 양국이 추가적인 군축 노력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은 C+,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C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이들 세 나라가 핵 보유고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발사체 기술도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비핵지대화 논의 참여를 계속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C- 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축협회는 이밖에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란의 C-, 시리아의 D-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영내 대리전 수행자들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산하고 있고 시리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의 물품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재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하면서 북한의 무역 적자 폭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러시아로부터 800만 달러가 넘는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국제무역센터 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은 843만 5천 달러로 전달에 395만 8천 달러와 전년도 같은 기간에 301만 9천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북한은 마지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인 23975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9월 199만 5천 달러, 10월과 11월 각각 78만 달러와 102만 3천 달러치의 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후에도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2018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수입량이 100만 달러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908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후 올 2월과 3월 다시 300에서 400만 달러대로 낮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800만 달러를 넘긴 겁니다. 북한의 러시아 물품 수입량은 2015년 월 평균 652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618만 달러와 56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2018년엔 월 평균 수입량이 26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기록한 843만 5천 달러는 과거 월 평균 액수로만 놓고 볼 때 제재 이전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북한이 4월 한 달간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유류 제품으로 총 수입액이 339만 3천 달러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 2710-12, 즉 석유와 자동차 가솔린, 항공 가솔린 등 다양한 종류의 정제유가 328만 7천 달러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중유 등 기타 석유 관련 제품이 나머지 10만 6천 달러를 채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연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각국이 매월 반입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 정제유 약 4,706톤을 북한에 반입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양입니다.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한 품목은 밀가루와 잡곡으로 약 254만 8천 달러치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단 한 차례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하지 않다가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09만 달러와 119만 달러의 곡물을 들여온 뒤 2월과 3월엔 다시 중단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북한의 러시아산 곡물 수입은 이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밖에 북한은 대두유 104만 달러어치와 토지 측량기기 51만 4천 달러어치를 지난 4월 러시아로부터 들여왔는데 이들 품목 역시 사실상 과거에 볼 수 없던 것들입니다. 4월 중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 급증은 정제유와 곡물, 대두유, 토지 측량기기의 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늘렸습니다.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 중국으로부터 2억 5,829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1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량을 늘리는 것과 달리 수출은 소폭 줄거나 변동이 없어 북한의 무역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대북 제재 하에 북한이 직면한 경제 위기를 경고하면서 특별히 북한의 경상수지 악화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1월부터 5월까지의 대중 수출액이 9,500만 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9억 3,200만 달러로 무역 적자가 무려 8억 3,6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역 불균형에도 북한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은 민간과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몇 년 안에 바닥낼 정도로 끌어다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지난 10년 사이 인도주의 위기와 재난 위험이 가장 악화된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현재 위험 수준은 전 세계에서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 IASC는 최근 발표한 2019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위험지수가 2010년 3.6점에서 2019년 4.7점으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에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멘, 시리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기니비사우, 우크라이나, 이집트가 지난 10년간 위험지수가 심각하게 악화된 나라로 꼽혔습니다. 위험지수는 자연재해나 무력충돌로 인한 위험성, 취약성, 대처능력 등 50개 지표를 종합해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2019년 위험지수 4.7점을 기록하면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전체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5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홍수나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발생 위험성과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위험 노출 지수에서 3.9점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식량 사정을 평가한 취약성 지수에서 4.1점을 받았으며 사회 기반 시설, 재해 대처 능력 등을 평가하는 위기 관리 지수에서 6.4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의 위기 관리 지수는 한국의 1.9점, 일본의 1.5점, 중국의 3.6점과 큰 차이가 났으며 이는 북한의 위기 대처 능력이 이들 나라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위험지수는 1.6점으로 인도주의 위기나 재난 발생 위험이 191개국 중 169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말리아의 위험지수가 9.1점으로 재난 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싱가포르가 0.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와 구호단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위험지수를 발표합니다. 인도주의 지원기구 간 상임위원회는 유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 등 유엔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연합체입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로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10일 미 하원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한인교회연합 KCC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의 KT 포터 의원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current government restricts people'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ssociation, and religion.
북한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공포 정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터 의원은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압박을 통해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길버트 시스네로스 의원도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Over 11 million people are malnourished Their civil rights are restricted. Their freedom to religion.
북한에서는 주민 1,100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스 네로스 의원은 탈북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스 네로스 의원은 연설 뒤 BOA에 중국 정부가 박해와 비인도적 처우를 피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ou know, our government should be working with China to strive to make sure that these people can live in freedom, not to be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박해나 죽음에 직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할리 루다 의원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know North Korea holds hundreds of thousands of political prisoners, violating their human rights on a daily basis.
북한이 수십만 명의 정치범들을 가두고 일상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다 의원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어떤 협상이나 논의에도 반드시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브라이언 베빈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북한 아동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 strongly empathize with the children of North Korea, innocent people who were born into a dangerous country.
북한의 어린이들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위험한 나라에 태어난 무고한 사람들로 종종 부모들과 떨어져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는 지적입니다. 베빈 의원은 미국은 자유로운 나라로서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때때로 가족과 상봉하는 한국의 이산가족들과는 달리 전혀 북한의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샘 김 KCC 사무총장은 BOA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the millions of Korean Americans living here in the United States, human rights is just as important or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김 사무총장은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한인들에게는 인권 문제가 핵 확산이나 탄도 미사일 문제만큼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CC는 집회를 마친 뒤 상하원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고 저녁에는 워싱턴 인근의 한인교회에서 북한의 자유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올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한인교회연합 KCC는 2010년부터 매년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10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친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 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 체포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민보안성 대표단이 중국 방문을 위해 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통제와 탈북자 단속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인민보안성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주상성 전 북한 인민보안상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당국의 국경 경비와 탈북민 단속이 전례 없이 강화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주상성 인민보안상의 중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 측 공안 당국자들을 만난 사실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북중 두 나라가 탈북자 문제와 마약 밀매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도 탈북자 문제 등이 논의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과 중개인 색출을 위해 중국과 북한 정부가 공조를 강화한다는 증언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복수의 소식통은 BOA에 북한 보위부의 사주를 받은 북한인 혹은 보위부 요원이 탈북민으로 가장해 한국으로 향하는 탈북민 그룹에 들어간 뒤 탈북 중개망 정보를 파악해 모두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공조 형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체포한 탈북민 중 한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 정보원으로 활용하면서 탈북 중개 조직을 색출하거나 탈북 일가족 중 한 명을 볼모로 중국에 남겨 다른 탈북민 체포에 활용한 뒤 보상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대표적이란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국의 탈북자 단속 문제와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여러 차례 언급했었습니다.
Information suggests that China may have recently strengthened the search for North Korean escapees.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중국 선양의 구금시설에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난민을 박해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중국 정부가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국과 베트남 국경 지역인 광시성 난닝시 부근에서 13살 소녀 등 일가족 3명이 포함된 탈북민 8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송 여부를 포함한 이들의 소식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곧 석방됩니다. 석방 뒤에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안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나은 변호사는 10일 VOA에 안 씨가 아직 수감 중이지만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열린 심리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가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석방 명령과 함께 지난 2일 보석 허가 당시 걸었던 보석금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오른 130만 달러 납입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에 대한 스페인으로의 신병 인도 절차에 앞서 가택연금 상태에 처할 것이라면서 안 씨가 도주할 경우 가족과 지인이 보석금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하며 병원 진료와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지난 2일 보석 허가 직후 BOA에 법원에 안 씨를 지키기 위해 거주 장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해 안 씨가 기존 주택으로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선 보석 신청 심리에서 재판부는 안 씨에 대한 신변 위협을 보석 허가의 주요 이유로 꼽은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직접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확인해줬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석이 허가된 것과는 별개로 아직 스페인으로의 송환 여부 결정은 남아있으며 이를 위해 안 씨는 앞으로 계속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최근 오토원비아의 가족이 압류된 북한 선박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압류한 자금 외에 일부 은행에도 북한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는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민사상 압류 소송을 제기한 북한 자산입니다. 현재 북한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미국 법원은 이 선박에 대한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오토 원비어의 가족은 이 선박의 공매 혹은 폐선 처리 이후 남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선박업계 관계자는 와이즈 어네스토가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노후한 관계로 고철값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300만 달러가 원비어의 가족에게 전달된다고 해도 여전히 원비어의 가족이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체 배상금 약 5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원비어의 가족은 와이즈 어네스토 외에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즈 어네스토 외에 북한의 일부 자산이 미국의 사법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6,340만 달러와 북한이 1차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직전인 지난 2008년 집계된 3,400만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이 자산이 어떤 형태로 미국에 존재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원비어 가족이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당시 곧바로 법원에 재무부가 동결한 미국 내 북한 자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자산 통제실은 카도나의 변호인 등에게 열람을 허용했고 이후 카도나 측은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뉴욕 멜론, HSBC, 스탠다드 차터, 도이치 미국 신용, 시티, 인테사 상파울루 은행과 중국은행 등을 상대로 북한 측 자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소한 이들 은행들의 북한과 관련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이 당시 소송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카도나는 이후 법정 공방 끝에 10만 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카도나 측이 숨어있던 자금 상당 부분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원벼 측은 2010년을 전후에 드러난 북한 자산이 아닌 이후에 추가된 북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회수하는 것도 원벼 측의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가 활발했던 나라에 남아있는 북한 정권의 자금을 비롯해 최근 일부 나라들이 압류한 북한산 석탄 등 대북 제재 위반 품목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의 노정호 교수는 올해 초 BOA에 해당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제3국의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집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절차상 그게 또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 확정된 판결을 뭐 또 해. 사실은 이게 제3국에 사는 거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이제.
노 교수는 이런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나 우호국들, 이를테면 호주나 일본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원비어 가족에게 내려진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노 교수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원들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고조된 한일 갈등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역내 도전과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미국이 나서기에 앞서 한일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이 신뢰할 수 있는 두 동맹국인 한일 양국 사이에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hope is that this can be worked out in a responsible fashion between two such trusted allies.
쿤스 의원은 미국은 한국, 일본과 오랫동안 긴밀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최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해 양국 지도자들에게 양국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long and close and important relationships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in my recent visit to both countries.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고 모두 역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협력은 미한일 모두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도 한일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o resolve that between themselves, like they're both very mature.
리시 위원장은 한일 모두 매우 성숙한 사회이고 많은 일들을 겪어왔다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시 위원장은 미국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한다면서도 결국은 주권을 가진 두 나라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동맹국들과 미묘한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이고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이며 계속 그렇게 남을 것이라며 한일 갈등은 언젠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h, look, there are always delicate issues with allies at the end of the day, both Japan.
미국이 중재자는 아니라도 한일 문제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쿤스 의원은 한일 갈등은 북한 문제에 대한 3국 공조를 어렵게 한다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이 비공개 석상에서 양국에 각각 더 합리적으로 서로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number of tens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선 가까운 동맹국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며 대할 수 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us to continue to convey
반면 민주당의 벤카딘 상원 의원은 미국이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both strong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we can bridge some of the historic.
카딘 의원은 한국, 일본은 모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이 양국 간 역사적 문제에 어느 정도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적 관계와 안보 체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일 간 역사적 도전 과제를 늘 갖고 있었다며 자신은 항상 미국이 동맹국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3국 회담을 가질 것을 장려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We've had historic challeng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y're both close allies of the United States.
한편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 biggest thing that should happen is President Trump should settle.
민주당의 타물달 상원 의원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결돼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중 문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철강 재벌이자 자선 사업가 앤드루 카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사 속 오늘 1979년 7월 11일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6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합니다. 스카이랩은 귀환 도중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인도양 상공에서 대기 마찰로 부서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6년 전인 1973년 5월 우주에서 생물의 활동상을 알아보기 위해 우주실험실 스카이랩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무중력 환경인 스카이랩에서 실험할 내용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실험 중에는 미국의 한 여자 고등학생이 제안한 우주에서 거미가 거미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스카이랩에 실려간 거미 두 마리는 우주에서 거미집을 짓는 데 성공합니다. 이 밖에도 우주인은 지구와 천체 관측, 의학과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후 스카이랩은 부품 고장 등으로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1979년 7월 11일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1533년 7월 11일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에 의해 파문당합니다. 헨리 8세가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형수이자 아내였던 캐서린과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91년 헨리 7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헨리 8세는 형 아서가 죽자 왕위를 계승하고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결심하고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이혼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교황은 유럽의 최강국이었던 스페인 왕의 이모였던 캐서린의 이혼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헨리 8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성공회를 설립합니다. 이에 반발한 교황은 1533년 7월 11일 헨리 8세를 파문함으로써 보복합니다.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훗날 그의 딸 메리가 여왕이 되면서 종교 문제로 불거지고 이는 영국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